숨은 신을 찾아서 23장을 보면 오디세우스 얘기가 나옵니다.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얘기를 갑자기 여기다 집어넣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하고 데카르트 이 두 사람과 오디세우스를 비교해보자면 오디세우스가 얼마나 현대적인가를 알 수 있죠. 물론 헬라스의 신화를 보면 헬라스 신화에도 신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세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헬라스 세계에서는 제가 109페이지에 써둔 것처럼 아주 오래전에 자기를 자신의 삶의 근거로 구축하였다. 영리한 근대인들과 깨감하는 오디세우스는 닮아있지만 영리한 근대인들의 마음 한켠에 불안이 자리하고 있다면 오디세우스에게는 두려움도 불안도 없다. 그것 바로 그것이 오디세우스가 가지고 있는 현대적인 특징이죠. 현대인들은 물론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있겠죠. 두려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겠지만 그게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잖아요. 오디세우스하고 지금 삶의 방식하고 신념체계 이 두 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오디세우스의 삶의 방식 또 오디세우스의 신념체계 그것과 파스칼, 키에르케고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 데카르트 이 사람들의 차이는 굉장히 크죠.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차이가 조금씩 미세하긴 한데 그들과 오디세우스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23장은 오디세우스가 그들의 그 비교하는 대상으로 또는 기준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유념해두면 되겠습니다. 오디세우스에게는 중요한 게 뭐냐 자신과 페넬로페의 삶의 격금을 재구성하고 그것으로서 자기를 구축하는 것. 이 격금이라고 하는 게 이제 파토스인데 그 파토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근거를 마련한다. 그리고 삶의 근거는 일체 외부의 것에게 두지 않는다. 오디세우스하고 에이헤브하고 어떻게 다르냐. 오디세우스는 신에게 그래도 거대한 세계의 문제, 거대 서사는 신이 움직여간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반면에 에이헤브는 신에게 도전하죠. 수없이 많은 그 삶의 방식이 있지만 저는 대체로 보아서 이런 종류의 삶의 방식들이 있다. 오디세우스적인 삶, 데카르트적인 삶, 그다음 파스칼적인 삶, 키르케고적인 삶, 그다음에 에이헤브적인 삶. 어떤 삶의 근거가 좋은, 삶의 방식이 좋은지는 각자가 판단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24장. 데카르트는 허약하다. 그 허약함을 목격하려면 성찰 1, 성찰부터 3, 성찰까지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데카르트의 허약함이라고 하는 거 그 잠깐 접어두고 조금 여기 나온 것처럼 여담을 보면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라고 말할 때 나는 생각한다 즉 내 안으로 먼저 들어간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이 먼저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 안으로 들어간다 해도 신안으로 들어간다 해도 이를테면 데카르트의 경우에는 비겁한 거죠. 그게 나쁘게 말하면 그냥 나는 생각한다 했으면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그 나중에 신을 호출할 필요는 없는데 말이죠. 그냥 기껏 자기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자기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신을 의식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은 좀 배운 사람이라 그래요. 좀 배운 사람이라. 데카르트는. 그리고 데카르트의 논변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은 것은 육신을 버리고 정신만 가지고 뭘 한다는 것. 그런 것들은 현대인에게는 그리고 굉장히 설득력이 없죠. 제가 111페이지에서 112페이지 사이에 설명해 놓은 것처럼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육신과 정신이, 육체와 정신이 긴밀하게 서로 맞물려 있어서 인간이 자기가 자기 자아감,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얘기할 때 정신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 신체에 대한 감각도 바로 그런 자아감을 구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112페이지 있는 것처럼 내가 나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것이다. 지금까지 내 삶에서 주고받은 모든 작용의 총합이다. 유일한 총합이다. 그 총합들 각각은 다르다. 그렇게 되었어요. 이게 사실은 오늘날 현대 여러 과학에 의해서도 제시되어 온 인간의 자아, 인간의 셀프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에 대한 뚜렷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다르죠. 그건 뭐냐? 그가 가지고 있는 격금이 다르기 때문에. 거대한 일에 있어서는 오디세우스의 세계에서도 신이 결정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오디세우스가 삶의 격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구축한다 한다면 그게 굉장히 현대적인 거죠. 그래서 신을 뺀다면, 헬라스 세계에서 신을 뺀다면, 따라서 데카르트라고 하는 존재는, 아니 데카르트가 말하는 그 나는 생각한다, 그 나라고 하는 거는 오디세우스적인 격금에 비해서도 정초가 굉장히 약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저런 것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철학개론 책이니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를 구축하는 것. 그런 방법이 데카르트적인 방법이 있고 뭐가 있고 오늘날 사람들은 어떨까요? 뭐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샀다. 뭐 그런 사람들은 그 영혼? 저는 그 표현 정말 싫은데.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샀다. 영끌이라고 말하잖아요. 정말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모독하는 표현이 있을 수 있겠는가? 집을 샀는데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샀어. 그러면 영혼을 집에다가 속도 말로 꼬라박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집이 자기 정체성인가? 그렇죠? 영혼을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샀으니까 집이 자기 정체성이죠. 집이 자기의 그 셀프 아이덴티티의 핵심 구성이죠. 가끔 그럴 때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아, 이 어디 집에서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걸 보도하는 그 기레기들은 그게 당연한 세계에서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의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 지금 여기 짧은 페이지, 몇 페이지 안 되는 곳에 계속 등장하는 게 뭐냐면 오디세우스, 아우스티누스, 데카르트, 그다음에 파스칼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는데 그리고 그런 것들에 비교해보기 위해서 112페이지에 현대인에게 있어서, 현대의 과학에 있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자기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지금 자기 정체성의 문제, 셀프 아이덴티티 문제, 나는 누구인가를 물었을 때 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무엇으로서 규정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것인가. 이것의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거기에서 여러 종류가 등장하죠. 오디세우스적으로 규정할 것인가. 아니면 데카르트적으로 규정할 것인가. 아우스티누스적으로 규정할 것인가. 자기 정체성의 근거를 무엇으로 만들 것인가. 영끌에서 집을 산 사람들은 집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하고자 하는 거겠죠. 정말 비참하지 않아요? 한 30년 되면 재건축할 그 집, 그 포크레인으로 찍어 내리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집, 그 집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구성한다? 하라면 하라죠. 하라면 하라죠. 데카르트의 성찰을 읽을 때는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23장에서부터 24장 처음에 첫 마디 여기까지 해서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113페이지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놨죠. 데카르트의 성찰은 이런 여담을 한번 해본 다음에 읽어야 한다. 데카르트의 성찰은 형이상학 텍스트예요. 그런데 형이상학 텍스트인데 지금 철학 개론을 표방한 소문신을 찾아서 해서 데카르트의 성찰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데카르트가 자기 정체성을 어디 위에 세우고 있는가? 제2 성찰은 인간 정신 위에다 세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3 성찰에 가면 신에 관하여 그가 현존한다는 것이라는 제목 아래 신의 현존을 증명하려고 하죠. 그러면 데카르트는 아우구스티누스만도 못하게 굉장히 허약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데카르트는 굉장히 허약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바보처럼 제목으로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이 그 없다는 사람이 그 무지를 이겨보려고 신에게 의존하는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를 어쩐다. 신에게 물어보면 되겠지. 그러려면 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겠지. 이렇다. 이게 데카르트 머릿속에서 굴러간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신의 현존을 증명하는 방법이 핵심이 된다. 그 증명은 의심스러운 외부사물에서 증거를 찾아낼 수 없다. 희미하게 남아있는 나의 정신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제3성찰에서 데카르트는 바로 이 길을 택한다. 그는 내면으로 들어간다. 그곳에서 나를 비추는 빛을 발견한다. 그 빛은 내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알려준다. 그 순간 신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이다. 그 순간이 이것은 증명을 가장한 신앙 고백이다. 데카르트가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저는 참 안타깝게도 철학자라기보다는 신학자도 아니에요. 신학자는 신에 대해서 그 뭐랄까요? 정교한 사변을 펼치는 게 신학자인데 데카르트는 그냥 철없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증명을 가장한 신앙 고백이다. 아니면 교묘한 말장난이거나. 네. 그 교묘한 말장난이거나. 그러면 도대체 데카르트는 왜 이렇게 허약한 사람일까? 왜 이렇게 허약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게 바로 25장에 나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사상사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인데 데카르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그 철학적인 배경이 되는 사건들 그게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30년 전쟁 따라서 데카르트 철학이 데카르트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안이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밀고 가면 데카르트의 근대 실존 철학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해도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는 수준까지 가는 거겠죠. 실존 철학의 출발점이다. 그게 그렇게 무리가 되지는 않아요. 실존 철학의 출발점이다. 거기까지 가도 괜찮겠죠. 예. 그래서 이제 23장, 24장, 그리고 이제 25장 여기까지 가보면 데카르트는 이제 불안과 그에 의해 촉발된 의심 끝에 육신을 곧바로 버리고 자신의 내면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 점에서 데카르트하고 파스칼하고 이런 사람들, 영리한 근대인 26장에서 제가 제시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후대의 키엘케고를 사로잡은 것은 두려움과 불안, 요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 불안을 극복해 갔는가, 이것은 각기 달랐다는 거죠. 세상을 버리고 자기로 들어가 신을 찾으려 하니 이 사람은 데카르트고, 두려움을 호소하고 자기 전체를 신에게 바친 사람, 이 사람은 파스칼이고, 계몽 철학자들은 두렵지 않다고 자신하며 세계 지배를 향하여 간 이들, 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이제 계몽 철학자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고편처럼 제가 얘기하는 게, 두려워하지 않고 세계에 부딪혀 부서져 버릴지언정 물러서지 않고 신의 강인한 사자인 리바이어든, 고래를 잡아주기려던 자, A 해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부분, 오늘 읽은 부분 23장부터 23, 24, 25, 26, 요 23, 24, 25, 26, 요 네 개의 챕터는 데카르트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궁극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무엇을 가지고 마련할 것인가. 오로지 고독한 자기라는 건 없어요. 외부에서 자기에게 대면하고 있는, 자기가 대면하고 있는 외부의 그 무엇, 그 무엇이 인간을 만들어내는 핵심 기제인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 그게 인간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자기 정체성의 근거가 된다. 그걸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26장까지 했습니다. 이제 27장부터 얼마 안 남았네요. 숨은 신을 찾아서. 숨은 신을 찾아서를 마치면 그만해야 되나, 뭘 더 해야 되나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